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능력을 힘입어 살라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매해 새해를 시작하면서 중요한 몇 가지 주제를 정하고 또 새해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1월 또는 2월에 걸쳐서 나누게 되는데 오늘 다섯 번째로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또 다음 주부터 잠시 중단했던 사무엘 상으로 가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 영의 양식, 진리의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세상에 혼탁한 소음, 또 수많은 소리들, 지식과 정보들 쏟아져 나오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의 영을 살리고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지혜롭고 복되게 사는 비결을 배우기 원하니 성령님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말씀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대를 또 인류의 역사를 정하고 또 구분하는 다양한 방법과 또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역사학자들이 또한 과학자들이 사회학자들이 인류의 역사를 구분하며 그 시대 속에서 나타난 특징들을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또 고고학적인 것을 통해서 또 구석기 시대, 철기 시대, 또 AD와 BC를 구분하는 그 인류의 그 역사, 또 어떤 경우에는 사람들이 시대에 나타난 특별한 생활 패턴, 문화, 기술의 진보를 통해서 또 디지털 시대, 애널로그 시대, 또 뭐 정보 시대 이렇게 다양하게 말하게 됩니다. 요즘에는 사회가 너무 급변하기 때문에 어떤 시대가 도래할지 역사학자들뿐만 아니라 미래를 추측하는 그런 자들도 참 정하기 어렵습니다. 끊임없는 진보와 발전을 추구하며 그것을 조금씩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의 중심에는 항상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대가 있어요. 저도 처음에 제가 미국에 왔는데 교회에서 주부를 만들겠는데 타자기가 있는데 IBM 타자기로 기억이 납니다. 전기로 됐는데 너무도 신기했어요. 수동식 타자기만 봤는데 전기로 쉽게 하고 또 오타가 나오면 자동적으로 지울 수 있는 그런 좋은 그런 타자기를 보면서 야 신기하다 했는데 대학을 갔어요. 그런데 거기에 친구들이 컴퓨터를 사용하는 거예요. 야, 타자기가 아니라 이제는 컴퓨터가 되는구나. 친구가 저에게 학교에서 일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죠. 잡을 하나 팔타임 숙여줬는데 컴퓨터 랩에서 일하는 거예요. 저는 뭐 컴퓨터도 가져본 적도 없고 해본 적도 없는데 거기서 일하라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일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애플 맥킨타시라는 조그마한 컴퓨터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게 새로운 컴퓨터를 해가지고 배우는 거예요. 저는 가르칠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데 아무튼 어째서 해가지고 거기서 일하다가 컴퓨터를 제가 배우게 됐습니다. 학교를 마치고 이제 대학을 마치고 사회생활을 하는데 거기는 또 다른 곳이었어요. 조그마한 마니터 앞에서 세계 어느 곳에든지 자기의 스케줄이나 모든 정보를 주고받는데 그때는 몰랐는데 이제는 그게 인터넷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야, 사유가 이렇게 내가 모르던 또 다른 세계가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어떤 시기가 돌아올 것인가. 우리의 삶의 방식, 우리의 삶의 그 모든 부분 가운데 변화를 체험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세상 사는 것이 다양하고 복잡해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기준에 보면은 단 두 가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고 찾지 않는 자가 있습니다. 각자의 인생은 또한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분을 만나며 그분의 도움을 받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은 그분을 만나지 않고 내 스스로의 노력과 수고로 사는 인생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았다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오늘 본문 12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인데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보다도 더 놀란 일을 행하실 것이라. 나는 하늘로 가지만은 너희들은 그런 놀라운 삶을 살라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주님께서 하신 일을 동일하게 할 수 있다. 이 주의 약속을 믿으십니까? 그냥 기록된 성서에 나오는 내용으로만 받아들이십니까? 뿐만 아니라 주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크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성령경에 기록해 놓은 모든 말씀을 진리로 믿는 자들이에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는 이런 또 다른 세계가 있음을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 믿음의 세계는 어떤 것입니까? 눈에 보이는 이 세상 세계 속에 있지만은 사실은 보이지 않는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이 내 생각이 되고 기준이 되고 삶의 방식으로 적용하는 세계예요. 이것을 믿음의 세계라 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는 자들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감정으로 느끼고 경험과 이성적인 판단으로 이해되는 것만 받아들이면은 이 세계가 전부인 것처럼 여겨져요. 하나님의 세계를 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물질 세계를 창조하셨고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생의 모든 것을 통치하심을 확실히 믿는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크리스천이 주님의 백성된 성도들이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에 끌려가지 않고 이 세상을 이기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믿음의 세계로 나가야 돼요. 믿음의 세계로 나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먼저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죠. 선포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믿음의 세계로 나갔을 때 물질 세계를 정복하게 되고 험난한 시련을 극복하고 그의 신앙을 지키고 사명을 감당해 왔어요.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아말렉과 전쟁 중에서 태양이 하루 종일 멈추고 기도원이 끄는 300명이라는 너무도 적은 그 숫자로 13만 5천 명이 미디안 군사를 물리친 기록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들이 위대해서가 아니에요. 그들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생각하고 따랐을 뿐이에요.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눈앞에 보이는 장애를 보고 현실적인 문제로 실험하다가 좌절합니다.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무기력감에 빠지게 되고 세상의 힘에 무너지고 절망과 두려움에 빠져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의 세계에 대해서 알긴 아는데 어설프게 알아요. 거기에 관심 없는 분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세계로 이끄는 기도에 대해서 특별히 기도에 담겨진 하나님의 약속과 기도 생활해 주신 놀라운 의미에 대해서 나누면서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눈에 보이는 현실에 벗어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놀라운 복된 삶이 이루어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기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기도란 무엇인가? 뭐 다양하게 설명할 수 있지만은 1차적으로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핵심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부르며 인격적인 친밀함을 계속 유지해 나가는 것이죠. 예를 들겠습니다. 아기가 세상에 태어나면은 어머니, 아버지, 또 할머니, 할아버지는 끊임없이 이 아기에게 말을 겁니다. 이 아기는 너무 어리기 때문에 부모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데 계속 부모는 말만 해요. 책을 읽어주고 그림을 보여주면서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어느 날 이 아기가 말을 하기 시작해요. 너무도 좋아해요. 깜짝 놀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아 우리 아기가 이런 말 했어. 이게 새로운 단어를 사용했어. 자랑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아이가 성장하고 10대가 되고 20대 초반이 되고 이제는 자기의 삶의 분주함에 빠지게 됩니다. 이제는 이 갓난아이가 커가지고 부모보다도 자기 친구들에 푹 빠져있어요. 그 시간을 더 중시하고 즐깁니다. 점점 그렇게 지나다가 자녀는 부모와 더 이상 대화하는 것을 원치 않아요. 부담스러워합니다. 부모의 마음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녀와 좀 더 대화를 나누고 싶은데 자식은 그것을 오히려 피하는 것 같아요. 말을 해도 아버지, 어머니 용건만 간단히 해주세요. 이렇게 부모에게 먼저 부탁하고 대화를 시작합니다. 이제는 부모가 자식과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의 눈치를 보면서 점점 대화가 줄어들고 관계가 식어지는 것이죠. 이처럼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필요, 모든 필요를 알고 계시면서 왜 그토록 기도를 강조하십니까? 성경에 보면은 무시로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진심으로 기도하라, 하나님과 가까워라, 수많은 기도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데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을 향한 관심과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에 있어서 어떤 내용이 있느냐보다 더 중요한 포인트는 내가 하나님과 대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열고 대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믿는 자에게 오셔서 대화를 요구하세요. 그리고 나의 마음에 담겨있는 모든 것을 쏟아내는 거예요. 그것이 두려움이나 걱정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나 혼자만 끙끙 앓고 있는 무거운 짐거리가 될 수 있어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다 들어주세요. 기도가 하나님과의 갖는 대화라면은 이야기라면은 여러분이 자주 사용하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는 스마트폰을 항상 켜놓아야 되지요. 그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대화의 장이 열려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내가 하루에 몇 분, 몇 시간으로 정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필요 없을 때는 전화를 끄고 필요할 때만 전화 켜나요? 그런 분 거 없을 거예요. 기도는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항상 켜놔야 되죠. 항상 켜있는 등불과 같습니다. 자동차가 운전할 때 신호등 앞에서 빨간 불이 켜져 있어도 엔진은 계속 돌아가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영적인 그런 교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언제든지 하나님 아버지와 서로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어요. 어제도 우리 작은 아이가 학교에 다니는데 메시지가 왔어요. 아버지, 학교 너무 바쁩니다. 그러나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아버지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믿습니다. 자그마한 내용이지만은 마음이 아주 기쁜 것을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이 아버지와 대화하고 마음을 표현하는 것,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소원하고 간구한다는 것이죠. 구약에 보면은 에녹의 인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표현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은 에녹은 항상 하나님과 대화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과의 말문이 막힌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시고 인정해 주셨어요.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온 마음으로 찾을 때 하나님은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이민생활을 시작한 그 이들에게 성령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예언의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오랜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아니, 하나님과 대화를 의도적으로 끊어버렸었습니다. 불행하게도, 안타깝게도 그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무시해버렸습니다. 그 후에 유다는 바벨론 제국에 망하고 많은 자들이 포로 생활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그들이 회복해야 될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걸 생각하지 말고 너희들이 마음을 열고 나에게 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렇게 될 때 지난날의 모든 것을 내가 다 잊어버리고 너희들의 역사 속에, 미래 속에서 새로운 일을 행하여 주시겠다는 거예요. 나를 찾고 나를 구하면 만난다. 이것은 열심히 기도하면 기도 응답을 받는다. 이런 단순한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간절한 사랑에 애타는 마음을 여기 담고 있는 것이죠. 오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가까워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이 그분에게 알려지기를 기대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분주합니다. 바쁩니다. 그러나 분주함의 대상이 어느 곳에 있냐? 이거 또 다른 차원이죠. 이사야 53장 11절 말씀 보면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에게로 좀 와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표현은 조금씩 다르지만 그 의미는 동일해요. 엉뚱한 것에 마음에 뺏기지 말고 찾지 말고 나를 갈망하고 나를 찾을 때 내가 너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으면은 너무도 안타까워하시는 분이에요. 어쩔 줄 몰라 하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필립 얀스라는 기독교 작가가 쓴 뜻밖의 장소에 만난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저 유럽 남부에 있는 스페인 나라에 있는 선원들이 험난한 대서양을 거쳐서 남미 대륙에 도착했습니다. 배가 아마존강 하루에 도착하게 됐는데 너무 그들이 물이 떨어져서 목이 말랐어요. 그들은 처음 가는 항해의 길이기 때문에 여기가 지금 어디가 어딘지를 몰랐었어요. 사실은 그들은 바다가 아니라 아마존 강에 와 있었는데 너무 넓어가지고 모르고 있었어요. 어떤 선원들은 갈증을 못 이기고 결국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죽었어요. 사실 그들이 손을 내밀어 아마존 강물을 떠마시면은 목을 죽이고 생존할 수 있었는데 바다인 줄 알았던 거예요. 이처럼 뜻밖의 장소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강물은 흘러내립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포기해요. 이제 끝났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살아갈 수 있는 방도가 없다. 하지만 성경 때 말씀합니까? 길이 있다는 것이지요. 어떻게 해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앞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그분께 나가지 않는 인생이 문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은 여러분과 가까이 하시기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라도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바로 예수님께서 하늘의 모든 영광을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그 증거가 아닙니까? 이것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시고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분에게 마음을 여시고 부모와 자녀 간에 대화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시작하십시오. 기도 생활이 어렵고 부담스럽습니까?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처럼 성령께서는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 모르지만 성령께서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간절함으로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를 하십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다리심 믿으시고 기도 생활을 통해서 그분과 더욱더 친밀해지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임하길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그 방편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는 하늘의 능력을 힘입는 비결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은 창세기부터 해가지고 무슨 전쟁이 이렇게 많이 납니까? 아마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 말해도 꼭 틀린 말이 아닐 것 같아요. 무수한 전쟁 속에서 승리가 있었어요. 패배가 있었어요. 분명합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승리를 거두고 하나님이 떠날 때 이길 수 있는 정전도 처절한 패배를 맛보는 그 역사적인 사실이 성경 곳곳에 기록됩니다. 하늘의 능력을 힘든 것, 승리의 비결이라는 것이지요. 아주 오랜 옛날 매일 아침마다 기도하는 기도하러 교회에 오는 어느 주교가 살았었습니다. 이 주교는 매일 교회에 와가지고 기도한 습관을 10년, 20년, 30년 동안 계속 반복해 왔었어요. 나중에 기도 생활에 익숙해지면서 세수하고 양치질하는 것처럼 하나의 삶의 습관처럼 됐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주교가 다른 날처럼 교회 와가지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야, 내 아들아, 너 오늘도 왔냐? 그래. 이 순간 이 주교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 이 충격 속에서 심장마비로 목숨을 잃었다는 얘기 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 속의 주교처럼 하나님, 하나님 부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여기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없습니다. 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잖아요. 아마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말합니다. 하늘에 계시 안 계셔요? 계신다는 거예요. 계신다는 거. 그 사실 믿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전지전능 하나님 믿습니다. 어느 곳에 있는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무소부지하시는 하나님으로 믿어요. 아직 시편 139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늘에도 땅에도 땅속에도 어느 곳에서도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느 곳에 계신다면 나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 그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있는가? 여러분 혹시 이러한 질문을 해본 적 있으세요? 왜 그런 질문이 나오게 되십니까? 그 대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하심을 만약 우리가 느끼지 못했다면은 누가 책임이에요?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라 우리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책임이 하나님을 찾는 책임이 없기 때문에 어느 곳에 계신 하나님 계신데도 만나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 믿는다지만은 하나님을 찾거나 도움을 구하지 않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려고 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러나 인생은 땀과 자기 실력만으로 되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인간의 한계 앞에서 실패하고 좌절하고 무너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 이것은 내가 당연히 될 것처럼 여겼는데 안 되는 것이 이상한 것인데 되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허대해요. 이 세상은 하나님으로부터 베푸신 무한한 은혜를 받아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사는 곳에서부터 하나님 하늘의 축복이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풀려야 땅에서 풀려지는 것이 영적인 원리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늘의 은혜가 풀려서 이 땅에 내려지게 됩니까?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셨어요. 하늘에서는 풀릴 준비가 다 됐는데 땅에서 풀리냐 묶이냐 이것이 달리는 것이죠. 하늘 문이 열리게 될 때 실패한 곳에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고 실패와 고통의 자리가 회복의 자리, 은혜에 충만한 자리가 드는데 그것을 위해서는 하늘에 묶인 것이 풀려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땅에서 풀리는 믿음의 역사가 따라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겸손히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심정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를 들어줄지 믿습니다. 이것은 제 생각이나 경험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쉽게 중간에서 포기하시면 안 돼요. 혹시 오늘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계신 분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실패하셨습니까? 실망하셨습니까? 그렇다면 가만 계시면 안 돼요. 여보서 5장 13절 말씀에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시편 50편 15절 말씀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고난 때, 환난의 때 가만히 있지 말라는 거예요. 나오라는 것입니다. 주의 도움을 구하라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평안한 삶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영적으로 주무시지 않도록, 무너지지 않도록 주님을 찬송함으로 예배 가운데 그 자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감사로, 간구로, 찬양함으로 주와 가까이 한 것이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기도 생활에 주는 그 유익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바로 우리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변화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함이 기도할 때 질병을 치유해 주시기도 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지만 모든 기도를 즉각 응답해 주지는 않으세요. 왜 하나님의 응답이 더딜까요? 손이 짧아서도 아니고 능력이 상실해서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잘못된 부분을 고치기 위해서, 회복하시기 위해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기도 생활을 통해서 얻는 가장 큰 유익은 내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눈에 보이는 대로 상황과 사건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통해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새로운 영적인 안목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을 생활한다는 것을 쉽게 설명드리면 우리의 뜻을 내려놓는다, 또 어떤 게 우리의 뜻을 꺾는다, 이렇게도 변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이것을 신앙생활이다, 교회생활이라 말씀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쉬울까요? 어려워요.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기고 있습니다. 나를 섬기기도 하고 하나님을 섬깁니다. 너무 오랫동안 내 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살아온 생활 방식이 나를 계속 묶어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는 것은 나의 생각, 육의 습관, 욕심을 꺾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계속 모난 부분을 깎아내리는 그 과정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릴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린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이런 놀란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주신 그 배경이 있어요. 근거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마태복음 6장 33절인데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실 터인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를 어떻게 하냐?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찾으라는 거예요. 구하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마음으로 준비될 때 구하고 찾는 자에게, 두드린 자에게 응답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것은 주님의 소원하신다는 것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하는 것이 응답받는 기도의 그 첫경입니다. 우리가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비지사 주님의 형상 만들소서. 내 뜻을 내려놓는 것, 성님께서 도와주셔야 되죠. 기도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뜻을 알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고 내 뜻을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보면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면서 드리는 유명한 기도가 나와요. 뭐 여러 가지 기도 내용이 나오는데, 야곱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할아버지로 얻은 믿음의 가문에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야곱을 온전한 신앙으로 만들지 못했어요. 그는 철저히 현실주의자였습니다. 이기적인, 자기중심적인 인생을 살아왔어요. 야곱은 하나님과 유일하게 싸워 직접 싸워서 이겼던 사람이라고 성경에 기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야복강가에 야곱을 먼저 찾아오셨어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야곱이 하나님을 찾았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내용을 보면은 완전히 다른 내용입니다. 그가 22년 동안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아가지고 축복권을 받고 집을 피해가지고 라반 외삼촌 집에 20년의 삶을 다 보내면서 많은 재산을 증식하게 되고 소위 성공을 거두고 고향 땅으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그를 만나주셨어요. 철저히 인간적인 욕심으로 가득했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온 야곱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야곱과 대면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야곱이 잘나서도 아니고 바로 그의 아버지 이삭,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준 언약,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야곱의 인생은 하나님의 주신 약속을 받아 사는 그런 삶의 방식이었는데 야곱은 자기의 능력과 자기 힘으로 살려는 인생을 계속 추구했던 거예요. 이런 야곱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밤새도록 실험하셨어요. 그 내용이 창세기 32장 24절 25절에 나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실험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야곱은 그곳에서 밤새도록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다가 허벅지 관절이 다치게 됩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야곱이 하나님 이겼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받게 돼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야곱이 뜨겁고 끈질긴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꺾은 걸까요? 그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야곱의 옛사람의 그 가시를 꺾어버린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쳤을 때 그는 더 이상 이게 힘을 쓸 수가 없었어요. 야곱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으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그의 인생 속에서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기 위해서는 그동안 20년 동안 모아놓은 재산이 아니었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바쳐졌던 육신의 힘이 하나님 앞에 꺾어지는 것이었어요. 야곱은 여기서 그의 힘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그의 생각, 그의 인생관이 무너졌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열심히 살았던 것이죠. 지기 싫어하고 복만 받아 성공만 하려던 그의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사는 인생으로 달라지게 된 것이죠. 그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주면서 삶을 열어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성도들에게 기도 생활을 요구하십니까? 다 알고 계시면서도 오늘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머리 숫자까지 다 사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왜 기도하라 기도하라 하십니까? 우리의 변화를 위해서 그렇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이 우리의 삶의 방식이 하나님과 뜻과 합하지도록 내려놓는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바라보게 되고 내 연약함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새로운 전환기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일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간구와 손을 들어주세요. 여러분과 가까이 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 응답이 지연됩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고 하나님의 때가 온전한 믿으시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형편에서도 낙심하지 마시고 예수 이름으로 주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유면치 않을 줄 믿습니다.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이 놀란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